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현안 문제들에 관해서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15장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6장 4절까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바른 은사의 사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임을 바울이 분명히 밝혔죠. 그죠? 25절 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답변은 또 이렇게 시작되죠. 8장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답변을 주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질문한 어떤 주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주제를 밝히고 답변을 썼습니다. 그런데 15장은 그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말하자면 부활에 대해서는 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경학자들 가운데에서 이 15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알고 사도 바울이 답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4절은 연보에 대해서 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는가 아니면 질문이 없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썼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장 1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죠? 바울이 딱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소속이지만 문명적으로는 헬라 문명권이란 말이죠. 그 당시가 다 헬라어를 지중해 세계 공용어로 썼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은 대단히 귀하지만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믿었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과 부활신앙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조상의 귀신을 믿는 분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겁니다. 내 조상의 귀신이 구천에 어디서 떠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날 되면 배가 고프셔서 진지드시러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영혼 불멸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 믿을 뿐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천에 떠돌 수도 있는 것이고 이상한 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 영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죽게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라곤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그 모형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기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영혼 불멸만 믿는다는 것과 내가 온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이 함께 구원을 얻고 내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과는 전혀 내용과 차원이 틀리죠. 따라서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목회적인 답변을 쓰는 가운데에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상실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은 뭐겠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회복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땅에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는 잡다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목회적인 답변을 주는 그 말미에 부활에 관해서 상세하게 썼던 것은 바울로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죠. 그 관점으로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1절 상반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말로는 말이죠, 알게 한다, 이 말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헬라말로 그노리소 하는 단어인데 이 그노리소 하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디클레어, 아주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백하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다. 그게 뭔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지금 바울이 왜 이 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더니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에 선 것이다.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교의 교인들이죠. 그죠? 2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그 개개인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섬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발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데모의 중거도, 그리스도인 데모의 근거도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할 때 헬라말로 히스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굳게 섰다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을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에 끝나서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완료형은 과거에서 시작되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들이 복음 가운데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대립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굳게 서 있다고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첫째로는 나중에 결론에 가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 이 편지를 읽고서 아,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처음처럼 굳게 서 있는가?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15장까지 살펴오는 동안에 쭉 봤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권면하지만 야단만 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되어져야 할 상황을 마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또 격려해 주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 바란다라고 하는 헬라어 엘피소는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굳게 서 있다가 지금은 비록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굳게 서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너희들이 굳게 섰었고 지금까지 서 있어 왔다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공표를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 거기다 공표를 하시고 또 말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말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가 제일 뒤에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가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복음 아니고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도, 구원의 동기도, 구원의 과정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굳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령 내가 유치원 보모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제가 지켜요. 그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그 아이가 상하지 않도록 돌보고 보호하는 거죠. 그게 지키는 겁니다. 경호원의 임무는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상하면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을 지킨다고 어디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시찰을 나가셨는데 내가 대통령 앞에 서서 대통령은 안 보이게 한다. 그 사람은 경호원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이 상하시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도록 지키되 내가 초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여론의 초점, 카메라의 초점은 대통령에게 향하게 해드리는 것이 경호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말씀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말씀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일 때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1핵도 상하지 않도록,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되이라고 하는 헬라말 에이케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까닭도 모르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목적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까닭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믿는지도 알지 못한 채 친구가 가니까 강남 따라간다고 분위기에 편성해서 다니는 거, 그거 믿음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가 잘 따랐는데 좀 익숙해지는가 싶더니 교회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간다. 그거 헛되이 믿는 것이죠. 왜 믿어야 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까닭을 상실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일러주고, 얘들아 믿음은 굳게 지키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야. 이 두 가지 사실을 일러주고 긍정적인 믿음의 표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은 굳게 지키는 거야. 그 말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목적 없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믿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밤에 질문할 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모두 답변할 수 있는지, 예,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목적을 알고 믿습니다. 목적 없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을 사도 바울 역시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복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 공표하시고 전하였노니 공표해서 연결을 시켜 두십시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힘은 그 자체의 힘으로 움직여요. 우리를 통로로 삼을 뿐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산이 막혔다고 멈춥니까? 돌아가요. 어떻게든 강물은 흘러갑니다. 왜? 강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웅덩이에 고인 물은 안 그렇죠. 그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바르게 내가 만났다면, 내가 그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은 나를 파이프 삼아, 통로 삼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도, 내 마음 속에 그와 같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대체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당신의 문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 임의로, 자기 기분으로 내 너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그라파스라고 기록이 됐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성경들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그라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scriptures라고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이 성경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였죠?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왜 안수하던가요? 죄의 정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제물을 받아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장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목을 쳐서 제물을 잡잖아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을 보니까 그 짐승으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돼. 드리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죠. 무엇대로? 성경대로.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걸로 죽음을 뛰어넘어 산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이것도 복수입니다. 성경들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셔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런 표현이 들어있고 사흘 만에 이 표현이 또 붙어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 함께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사 상태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시신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서 몇 시간마다 깨는 수가 있거든요. 몇 시간 만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깨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히 죽으신 시신이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부활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5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지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초대교회의 유명인물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름 없는 여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보다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영향력이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먼저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몇 명 남아있나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몇 명 남아있죠? 11명. 그죠? 왜 11명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그 가룟유다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를 포함해도 11제자라고 해야 맞는데 사도바울은 12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바울이 숫자를 잘못 생각했을까요? 가룟유다 대신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한 명의 제자를 보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뽑혔던가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을 다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죽은 가룟유다 대신에 우리 한 명 형제를 다시 뽑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밝힌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부터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목격한 사람. 마띠아도 이때 봤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띠아에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띠아가 보선된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12명이라고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저 사람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확연하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달라진 그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시고 단 한 번의 방어 자세도 취하시지 못하시고 도살장에 짐승이 끌려가듯 끌려가셔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죽고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예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에 타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떨어지는데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르짖다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짜 만났거든요. 그들은 다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머리를 굴려서 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셨던 까닭은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거나 예수님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확신범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더 큰 증거를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500여 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개인, 개바 한 개인, 제자들 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대그룹, 큰 무리에게도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들 중에 절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직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네가 배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 회유 앞에서 내가 부활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정하면 사는데 예수 살았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열두 제자들 이외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콜로세움 원형 극장에서 죽어갔을 그 이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몰라서 기록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야고보는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 할 때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다시 새롭게 언급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고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야 저거? 우리가 다 아는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지만 예수님을 낳은 뒤에 그 약혼자였던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모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도 약혼자 요셉과 동침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친자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이나 언니가 낳은 자식들이다. 그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사촌으로 보지 않죠. 만약에 마리아가 그 요셉하고 아내 남편 지간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 안 했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사이에 사실은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밑에 동생들은 그야말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일 뿐이에요. 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동복 동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줬습니다. 본래 이 동생도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가서 다 예수님 정신병자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아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보여주신 것이죠. 동생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지금 운명하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가 서 계신 것을 보시고 그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아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니까 그날로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흔히 자기 식구들을 경홀히 하고 소홀히 하고 믿음 좋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혈육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치시기 위해서 그들과 나를 혈육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핏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역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핏줄을 나는 내 형제 자매보다도 구역 식구들과 더 가깝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친형제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는 빈도는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주일도 보지요, 수요일 보지요, 금요 성경 공부 보지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세 번은 봅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는 무슨 명절에 1년에 몇 번 못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삶이에요.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의무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는 누굴까요? 우리는 흔히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 해서 열두 제자는 이미 끝났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거했던 그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은 다 사도로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두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신사도행전을 써가야 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시간적으로 맨 나중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가장 늦게 받았으니까. 또 자기가 모든 부르심을 받던 자들 가운데에 제일 보잘것없는 의미라는 의미도 되죠. 어느 정도로 보잘것없었는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이 팔삭둥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팔삭둥이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인 것처럼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주자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옛자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느닷없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사로잡혔거든요. 그것을 빗대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형편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그때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미물인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이름을 알 수 없는 500명 대무리에게 나타나셨죠. 당신의 혈족에게 나타나셨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셨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바울이 이 문장을 통해서 뭘 의미하기를 원합니까?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부활하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부류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제외되었겠죠. 그분은 모두를 위한 부활주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사도바울의 교회관이에요. 뭘 핍박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꼬꾸러지게 한 주여 당신이 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개정개혁에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까지 사도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 순간에 아마 바울은 홍두깨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는 교회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내가 교인을 한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 하더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지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에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12장에서 모든 교인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이므로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특정한 교우를 까닭 없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그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결과적으로 뭘 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핍박한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진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한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농익어 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구절에다가 밑줄을 우리 한번 치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건 언제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를 조망하면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 과거의 관점에서 오늘 2006년 6월 7일 밤 9시를 한번 제가 바라다 본다면 나의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뒤를 돌아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을 위해서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낙원한 사람이에요. 그 신라곤 한 것을 돌아봐야 돼.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돌아볼 때에만 앞을 향해서 내가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두 번째는 나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돌아봐야 해요. 바로 나의 과거의 안경으로 현재를 볼 때에만 지금 내가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요즘 특정 정파에서 하듯이 내가 아니라 남의 과거를 뒤집어서 과거사 진상하자 이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보자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보면 볼수록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에 은혜, 은혜 두 번 나왔죠. 공표를 다 해두십시다. 은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케네인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 헛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더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이 그분임을 내가 인정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더 큰 수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수고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을 보면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동기 역시도 그분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수고하지만 자랑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락의 결론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나는 사도 바울이고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뭐같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성공회냐 무슨 뭐 성결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이것을 주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데라면 어떤 교파라도 상관없단 말이죠. 어떤 종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가 아니라 문선명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거나 정명석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믿었던 것도 바로 이거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전파했다는 헬라 말 케루소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전파될 겁니다. 왜?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성경은 항상 현재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피스티오는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때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너희는 이같이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이 말입니다. 지금도 너희들 이렇게 믿고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믿을 거니?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끝나버리겠네? 만약에 그때 너희들이 믿던 것처럼 지금도 현재형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고도 너희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디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현재형으로 전파합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고요. 그리고 복음서는 현재형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셨다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현재형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이시고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상주심으로 드러나고 주님의 상주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심은 것을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공평하셔요. 지금 사도 바울 보셔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에베소와는 정반대 지구 반대쪽 이 조그만 극동 서울 합정동에서 우리 사이에서 지금도 이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진리를 심으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영혼 속에서 살아서 2000년 전에 뿌렸던 열매를 거두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영혼 속에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이시요 주님의 심판은 믿는 이에게 상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상급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임을 2000년 전에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확인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현재형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답게 오직 진리를 심고 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뒤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영원토록 거두는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